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날씨가 참 많이 추워졌죠? 예, 손바닥 뒤집히듯이 가을에서 겨울이 온 것 같습니다. 추운 날씨이지만 예수님이 주신 사랑으로, 말씀으로 우리도 우리의 주변도 따뜻한 겨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사회학자가 사회적 거리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요즘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이 사회적 거리죠. 물론 이제 그 뒤에 두기가 붙기는 하지만 우리가 참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 사회적 거리는 아니고요. 이것은 이제 인간관계별로 적정한 물리적 사회적 거리를 연구한 것입니다. 여러 이제 관계들이 있는데요. 먼저 이제 가족관계의 이 적정한 사회적 거리는 20cm였습니다. 굉장히 가깝죠. 가족들은 그것보다 더 가까워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친구나 지인은 46cm였고요. 직장 동료는 1.2m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저희 청년들이랑 나누었는데요. 한 청년이 갑자기 저에게 목사님, 그 연구 잘못된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2m가 아니라 한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싫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모든 직장 동료랑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제 자기들을 좀 괴롭게 하는, 힘들게 하는 직장의 상사들한테 그런 이제 마음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이 한 청년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 주변에 다른 모든 청년들이 막 웃으면서 맞다고 맞장구를 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참 씁쓸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참 힘들게 사는구나. 직장에서 참 여러모로 시달리면서 사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사회적 거리는 물리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정서적인 것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평소에 전혀 친분이 없는, 전혀 뭐 말 한번 해본 적 없는 그런 직장 동료가 갑자기 오더니, 규현 씨 오늘 퇴근하고 우리 같이 밥 한끼 하실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아주 외향적인 사람들을 제외하고서는 당황합니다. 갑자기 이 사람이 나한테 왜 이러지? 뭐 내가 뭘 잘못했나? 나에게 뭐 바라는 게 있나? 뭐 나에게 다른 마음이 있나? 뭐 이런저런 생각들이 아마 들 것입니다. 이미 정해져 있는 이 어떤 정서적 거리나 물리적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하고 굉장히 차근차근 조심히 접근하는 것이 아마 필요할 것입니다. 인간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거리에 있으십니까? 1.2m 아니면 46cm, 20cm 혹은 그것보다도 더 가까운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최근, 하나님과의 거리에 최근 어떤 변화가 있으십니까? 조금씩 가까워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혹시 멀어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혹은 너무 단단히 굳어져서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나와 하나님의 거리가 얼마인지 좀 정직하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 거리가 좁혀지는 은혜를 좀 간구하고 우리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이 다니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원래 유다 왕국의 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나서 다니엘은 바벨론의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포로가 됩니다. 여러분, 혹시 포로가 된적 있으십니까? 혹시 포로가 돼본 적 있으신 분 한번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예, 다행히도 아무도 없으신 것 같네요. 네, 혹시나 포로가 돼본 적이 있으신 분이 계시면 어쩌나, 이런 걱정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영화나 뭐 드라마를 통해서 포로의 삶을 봅니다.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 포로는 우리가 차마 입에 담기 힘든 고통을, 괴로움을, 어려움을 당하면서 살아갑니다. 다행히도 다니엘이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다니엘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미 왕을 모실 제목으로 뽑혀서 왕궁에서 고등 교육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포로치고는 아주 괜찮은 꽤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다니엘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다니엘이셨다면 어떠셨을 것 같나요? 행복했을까요? 좀 마음이 편했을까요? 살만했을까요? 여러분,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단 하루도 마음 편히 발 뻗고 누워서 자는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포로로서 괜찮은 대우를 받고 왕을 모실 제목으로 뽑혀서 좋은 교육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가 원래 누렸던 삶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한 나라의 귀족으로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함께 살았던 그 삶과 여러분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되지 않죠, 여러분. 그때 그 누렸던 그 자유들과 행복이 지금 포로로서 살고 있는 그 삶과 여러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누렸던 일상이 날아갔다는 점에서 다니엘은 우리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느끼는 그런 느낌들, 생각하는 것들을 다니엘도 똑같이 느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는 일상이 회복되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주시지는 않을까? 유다가 다시 힘을 키워서 좀 독립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를 다니엘은 굉장히 고대하고 바라하고 소망했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 소망이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에게 일상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새로운 일상이 주어졌죠. 오늘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무엇이 돼 있습니까? 총리가 돼 있습니다. 다니엘이 원래 처음 끌려왔을 때는 바벨론이었잖아요. 그죠? 바벨론이란 제국에 끌려와서 이 다니엘이 교육을 받고 결국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바벨론의 총리가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바벨론이 아니라 메대의 다리오 왕이죠.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페르시아가 이 메대 사람 다리오를 그 지역을 다스리는 본부왕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여전히 그 지역에 그 나라의 총리로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제국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여전히 총리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니엘의 삶이 꽤 괜찮은 것처럼 보입니다. 제국이 바뀌었음에도 총리로 살아가는 그의 삶. 사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을 다니엘이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의 삶이 그렇게 그냥 썩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괜찮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백조가 물 위에 이렇게 우아하게 떠 있을 때 그 떠 있기 위해서 물 밑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이렇게 발길질을 한다고 하잖아요. 다니엘의 삶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주변에는 다니엘을 이렇게 좋게 보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떻게 그를 쓰러뜨려 볼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그에게는 늘 패망국의 국민 포로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던 거죠. 그 주변의 사람들은 다니엘을 보면서 아니, 저 외국인이 우리 총리라는 게 말이 돼? 아, 저 외국인의 통치를 받는 건 수치스러운 일이야. 저 언제 저 배신해야 할지 몰라, 저거. 하나 뭐 잡히기만 해봐. 저 언제든지 널 끌어내려 주겠어.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로 다니엘의 주변이 가득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시선 속에서 사는 것, 그런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사는 것, 여러분, 쉬웠겠습니까? 저 같았으면 못 버텼을 것 같아요. 다니엘이 그런 틈바구니 아래에서 살았던 거죠.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문제가 일어나죠. 그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다니엘은 일을 아주 탁월하게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이 다니엘에게 세 명의 총리 중에 가장 높은 자리로 왕 다음 가는 2인자로 삼아서 온 나라를 다스리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두 명의 총리와 그들이 동원한 120명의 지방 장관들이 그 꼴을 도저히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관리들이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그 안에도 여러 파벌과 여러 배경과 여러 가지 각자의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가 돼요. 다니엘을 잡아 끌어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들이 다니엘의 뒷조사를 합니다. 저 뭐 잘못한 거 없나? 뭐 좀 빌미로 잡을 거 없나? 조사를 합니다. 여러분 그 선거철이 되거나 아니면 정부의 어떤 인사를 할 때 청문회를 하죠. 여러분 혹시 청문회 보신 적 있으세요? 청문회를 보고 있으면 무서워요. 야, 그 본인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어떤 잘못을 막 찾아내서 공격하잖아요. 그것을 보고 있으면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다니엘이 당하고 있는 것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온 나라의 모든 권력들이 자기들의 모든 힘과 모든 인맥과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다니엘 한 명의 잘못을 지금 찾아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 사람들이 그 정도의 힘과 능력을 동원했으면 사실 없는 잘못도 어떻게든 만들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털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에게서 아무런 먼지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야 도대체 다니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사람이 맞기는 한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뭐 이런 생각들이 드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열심히 털었는데 다니엘에게 아무런 먼지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의 음모를 꾸밉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그들이 내렸던 결론이 무엇이죠? 율법에서 근거를 찾자는 거였어요. 율법으로만 다니엘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죠. 율법을 이용해야만 다니엘을 넘어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유일한 약점이 율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조금 오래된 영화이기는 한데 테이큰이라는 영화 혹시 기억하십니까? 리암 니슨이라는 이 중년의 남성이 이제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그 주인공은 전직 특수 요원이었어요. 주인공답게 장난 아닙니다. 막 뛰어가면 총알이 막 다 피해갑니다. 주인공은 수십 명의 적들이 총을 들고 있어도 뭐 전혀 굴하지 않고 싸워서 막 다 물리칩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 아빠에게 유일한 약점이 있는데 그 약점이 뭐죠, 여러분? 딸입니다. 딸. 그 딸이 적들의 손에 잡혀서 협박을 당하면 이 주인공이 손에 들고 있는 총을 집어 던지고 바로 항복합니다. 자기의 생명보다 딸의 안위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이 아버지에게 유일한 약점이 딸인 것처럼 다니엘의 유일한 약점이 율법이라는 거죠. 그 율법을 이용해야만 다니엘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실행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적들이 왕을 찾아가서 한 법령을 세우자고 합니다. 왕이시여 앞으로 30일 동안 그 누구도 왕 이외의 다른 존재에게 구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런 자가 있다면 사자굴에 넣게 해주시옵소서. 여기서 여러분 이 구하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베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간구하다, 요청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사람에게 쓰이면 이런 의미인데 이 단어가 어떤 신적 존재에게 쓰이면 기도하다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왕에게 이렇게 요청했던 거죠. 왕이시여 누군가 왕 이외 다른 존재에게 기도하거나 간구하면 그 사람을 죽이시옵소서, 이렇게 요청했던 거죠. 여러분, 적들이 이런 법을 세웠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들이 이런 법을 세웠습니까? 이들이 열심히 다니엘을 조사해 보니까 이런 결론에 도달했던 거죠. 이 사람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거야. 이 사람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거야. 우리가 이런 법령을 세워도, 왕이 그 법을 공포해도, 그 법을 어기면 죽는다고 할지라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자기의 신에게 기도할 거야. 이것이 그들이 내렸던 결론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지켜보고 세상이 우리에게 결론을 내릴 때 이런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절대 멈추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것을 절대 멈추지 않을 거야. 이런 평가를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참 요즘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많은 질타와 손가락질을 받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많은 경우에 우리들의 잘못으로부터 나오다 보니까 참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요, 정말 오늘 말씀에 나온 이 다니엘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말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말고는, 예수를 믿는 것 말고는 아무리 열심히 털어도 뭐 다른 뭐 꺼리가 안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공의로 우리가 무장해서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 따뜻한 사랑을 흘리고 하나님의 그 따뜻한 공의를 우리가 세워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것 말고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저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너무 열심히 지키는 것 말고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이런 평가를 받는 하나님의 참된 제자들, 선교적 삶을 감당하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다니엘이라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방법을 취하시겠습니까?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요, 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언제부터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유다에 있을 때부터였을 수도 있고요. 포로로 잡혀오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난 이후부터일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비상상황이잖아요. 그죠? 적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자기를 죽이려고 올무를 놓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비상상황에는 조금 다르게, 평소와는 조금 다르게 다른 방법으로 좀 이 위기를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좀 창문을 닫고 기도한다거나, 아니면 뭐 좀 다른 사람들 안 들리게 속으로 기도한다거나, 아니면 뭐 모두가 잠든 시간에 기도한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유연한 태도를 취하면 이 위기를 지혜롭게 잘 넘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기도합니다. 그럼 다니엘이 왜 그랬던 걸까요? 다니엘은 왜 그렇게 해야만 했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여러분 무엇을 기도합니까? 그는 늘 하던 대로, 늘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 여러분 이 상황에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의 인생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다니엘의 인생의 중심에 그의 직업이, 그의 명예가, 그의 어떤 사회적 평판이, 그의 돈이 있었다면 다니엘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지금 잃을 위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그것들이 그의 삶의 중심에 있었다면 다니엘은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이것들을 빼앗으려는 원수들을 물리쳐달라고 다니엘은 기도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것들이 다니엘의 삶의 중심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삶의 중심에는 자기가 지금까지 이룬 것이나 소유한 것이나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 그분 그 자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그 사실이 다니엘의 삶의 중심에 있었고 그것이 다니엘의 감사의 이유였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정해진 시간이 되면 모든 것들을 멈췄습니다. 모든 것들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다니엘은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바쁜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린 아이들부터 지긋한 어른들까지 다들 참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저희 청년들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면 참 정말 바쁘게 살더라고요. 요즘 취업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오랜 시간 열심히 준비해서 취업을 하고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바쁘게 직장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늘 이직을 염두에 두고 스펙을 쌓아요. 대학원을 다니고 뭐 자격증을 따고 영어 공부를 하고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해야만 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결혼을 또 해야 되니까, 여러분 결혼이 뭐 갑자기 어느 순간 뚝딱 되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저희 청년들이랑 얘기하다 보면요, 제일 힘든 부모님의 잔소리가 결혼해라 그래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여러분 결혼하라는 잔소리를 여러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식들도 대부분 청년들이 진짜 일부를 제외하고 다 결혼하고 싶어요. 결혼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런데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으니까 본인들도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막 부모님이 결혼하라고 잔소리를 하면 너무 힘들대요. 결혼을 하려면 여러분 연애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연애도 해야 되고 또 요즘에 결혼하려면 이런저런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하려면 또 경제적으로도 또 많은 또 드니까 재테크도 해야 되고 그 와중에 또 볼 것들도 참 많습니다. 뭐 유튜브, 뭐 넷플릭스, 웹툰, 뭐 즐길 거리들과 뭐 다양한 문화 활동들, 뭐 스포츠 활동들 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청년들의 삶이 해야만 하는 일들과 하고 싶은 일들로 아주 꽉꽉 다 차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의 삶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가족들의 식사를 챙겨주시고 뭐 출근하시고 뭐 학교에 가족들이 학교에 가고 뭐 출근하고 하면 이제 뭐 설거지도 하셔야 되고 집안 정리도 하셔야 되고 빨래도 하고 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들 하다 보면 하루가 그냥 다 끝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간중간에 뭐 아침에 일일 드라마도 보셔야 되고 하다 보면 하루가 모자라요. 우리가 다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멈추어야 합니다. 멈춰서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합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소설가이자 비평가인 폴 브루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머지않아 당신은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 한대요. 그렇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정신없이 휘몰아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어느 순간 거기에 휩쓸려서 그냥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멈추어서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에 휩쓸려서 그냥 세상의 흐름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멈추고 계십니까? 멈추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이 예배가 아마 우리에게 멈추는 시간일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멈추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내가 그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예배를 통해 여러분 확인하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이렇게 몇 번 드리는 예배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자리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루하루마다, 순간순간들마다 우리가 멈추어야 합니다. 멈추어서 하나님을 주목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나,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올려드리고 고백하는 우리 3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시선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같이 우리의 삶을 멈추고 하나님을 주목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드리고 사랑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인 주와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가지고 또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있는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멈추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